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마땅히 알 바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끔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이 모여서 같이 파티를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서로 그 좋은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뭔가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좋은 일 하는 것도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정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상처나 슬픔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에서 그렇죠. 뭐 땡스기빙만 지나면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그 장식들이 장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백화점이나 어디든지 그냥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또 길거리나 어디든지 그 크리스마스 추리와 그 장식된 그 전기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뭐랄까 화려하다 그럴까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띄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거기 어디도 없어요. 말하자면 산타크로스나 아니면은 그 휘황찬란한 것이 정말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그 이미지.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 땅에 마구유의 아기로 오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크리스천들이 많은 그러한 나라에서도 그러한 사회에서도 아니 교회에서까지라도 예수님은 그 강보에 쌓인 그냥 아기 예수. 그래서 우리가 아잘 도잔다. 아 예쁘다. 예쁘다. 아뭐 이런 그런 대상 같고 마치 우리들 아기처럼 그렇고 정말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의미인지, 나에게 있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지도 못하고 바쁘게 뭔가 그 시끄럽게 지내버리지 않나 생각을 해요. 또 그러지 못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나와 있는 것은 뭐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해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알아보게 할때 그들은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정작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은 거기에 정말 온갖 기자들이, 온갖 사람들이 가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막연함을 갖고서 기다린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가 됩니다. 우리가 손님을 올때 기다릴 때는요, 온다는 거를 알면 어떻게 항상 그 손님이 오르는 그것에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하면서 맞이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태어날 때에 마침 그 인구조사를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러한 스토리는 우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듣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사건을 소위 말하면 객지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를 더더군다나 마구유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게끔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들의 어떠한 바램이나 우리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원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숨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하신 약속대로 행하신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알리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그 깨닫고 알수 있었던 사람은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시므온과 안나에게도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냥 보통 아기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무슨 여기에 별이 달렸대, 이마에 별이 달렸대든지 아니면 몸이 어딘가 이상하게 뭐 빛났대든지 지금 우리 예수님 보면 후광을 이렇게 다 그리고 뭐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육안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지성으로는 아무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그냥 보통 아기 모습으로 오셨고 또 가난한 그리고 객지에서 여행객인 나그네인 그러한 사람이 그것도 마구위에서 그냥 보는 것은 짐승들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참 오늘날 우리들의 그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드러내실 때까지는 오히려 감추심이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을 얘기할 때에 그냥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딸에게 그냥 직접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네가 잉태를 하게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됐을 때 우리가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그 부모가 그걸 믿겠냐고요. 본인이 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어도 너 머리 이상하다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지금도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그 처녀 아이가 소녀가 아기를 갖게 되면은 돌맞아 죽는 그러한 시대예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유대인 사회에서 지금 한 처녀 아이가 잉태를 하게 되는 그 사건이 그냥 성경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리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그 마리아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이 그냥 잠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사건인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다면 그게 얼마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소문에 소문을 퍼져서 그게 정말 가십거리가 될 일인지, 그리고 욕먹을 일인지, 그 부모가 얼굴을 들고 밖에 못 나가고, 마리아는 정말 맞아 죽게 생겼고, 그러한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그렇게 예수님을 태어나는데 그렇게 하셨나?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마리아의 태를 빌린 것뿐이지 마리아의 피는 예수님에게 전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마리아의 핏줄이 그 예수님에게도 그 이어졌다. 예수님의 엄마다. 그러니까 낳아서 키워준 엄마긴 한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와 어떤 피도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말하자면은 정자와 난자가 합해서 수정란이 되는데 예수님은 수정란으로 시작한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한 육체인 거예요. 그 자체도 우리 역사상 우리 인류 그 누구도 없었던 단한 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의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말도 아마 안 받아줄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사는 거는 마리아에게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 태어나는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말하자면은 우리의 육체의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로 태어난 그 육체의 피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하는 거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도 심어진 거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를 내어줌으로 그 마리아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지금 생명을 갖고 지금 자라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부르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우리를 이 세상에 성령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낫게 하시고자, 보이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금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건이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셔서 지금 내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린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주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살겠으니 주님 말씀대로 살겠으니 하나님 하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신 것이라.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어떤 공로도 아니에요. 오직 그냥 혈통으로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그새 피조물로 지으셨다라고 그럴까? 낳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약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그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남자와 여자의 그냥 수정란에서 시작한 그런 보통 아이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된 그 예수님이 남자를 모르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보통 아기처럼 태어났지만 그의 출처와 그의 본질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흘토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보내신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셨나? 예수라는 말, 그말 자체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 선지자로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그러한 모든 역할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그전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그분은 말하자면 직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소명을 갖고 오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이 땅에 지금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우리에게는 똑같은 소명이 있어요. 뭐 소명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소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소명을 받았으면 그 몸도 같이 다 소명을 받은 거예요. 나는 몰라, 나는 아니야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요셉에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여자에게 지금 일어난 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는 그것도 다 요셉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하고요. 또 동방박사도 등장해요. 동방박사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하나하나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는 마리아가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뭐, 유능했는지, 뭐가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몇 시간씩 어떻게 경배를 했는지 그런 걸로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받아들였고, 믿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또, 요셉도 말이 그렇지.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를 마리아가 가졌다면 그 자체가 요셉에게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오면은 아, 결혼하기도 전에 너희들이 관계 가졌구나. 또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물론 결혼할 때까지 그 같이 자지 않았다고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써 있지만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요셉이 아무것도 갈등 없이 그냥 그 일을 받아들였다. 그대로 했다. 그것은 정말 그가 어떠한 해를 입든지, 어떠한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스모를 받든지를 다 각오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셔서 아까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하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연히 그때 인구 조사를 하고 우연히 그 머무를 방이 없어서 마구유에 간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 계시다고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보호하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모든 손에서 감추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뱃속에 계실 때도 하나님은 엘리자벳에게 보냅니다. 마리아와 엘리자벳은 친척 관계지요. 그러고서는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 있을 때 엘리자벳은 그냥 그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마리아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뭐 마리아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내게 잉태하고 뭐 이런 설명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엘리자벳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알수 있는 사람은 요셉하고 엘리자벳 뿐이에요. 마리아 외에는. 근데 그것도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도 그 내용적으로는 사실 들은 일도 없고 본 일도 없고 상상할 일도 없는 그런 사건이라 그들이 그거를 자기들의 이성에 맞췄다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도 그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말이었는지 정말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받아들였고 그거를 믿었고 그대로 순종했다. 그것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이 화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까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엘리자벳의 그 집에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있다가 그리고 또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왜냐하면 나사렛 그 동네 있으면 다알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도 자녀가 그 미성년인데 아기를 갖거나 뭐 하고 하면 부모들이 어떻게인가 그 숨기려고 합니다. 그 아이한테 해가 될까 봐또 아기에게 또 누가 될까 봐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숨겼나?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화목제물, 구속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또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셔야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사탄이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경배하려고 여행을 별을 따라 하는데 헤롯에게 가가지고 유대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결국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아내고 그리고 당신이 만약 그 아이를 찾거든 나중에 나에게 와서 가르쳐 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주의 천사가 그대로 동방 박사들을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해서 그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어떡하냐 시기를 해서 거기 있는 3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예수님의 일을 먼저 알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해서 사람보다 먼저 손을 항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까지는 오히려 보호하시고 오히려 숨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밀이에요. 그분을 알기만 하면 누가 안 믿을 것이며, 누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누가 그분을 따르지 않겠어요. 근데 인간이 인간의 그 지혜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육신적인 어떠한 것으로도 그분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좋으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스스로 깨달아 돌이키는 일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알수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또 목자들은 지금 그들의 믿음이 어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밖에서 양치고 있던 목동이들, 목동이었지만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비춰서 그들이 두려워했더니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랬는데 이 목자들이 그 밤중에 그 양들을 다 두고 갔겠어요? 다 끌고 갔겠지. 그 지금 저기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 그 마구유까지 그들은 가서 직접 보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것을 확인하러 갔다. 그리고 특히 정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났으니까라고 하는 그 구주를 뵙고 경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자체가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로 생각할 때, 우린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음성에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걸 때. 우린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들어야지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듣게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하냐? 그래야 예수님을 보고 그래야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아 그래 그건 저 사람의 구주야 아니 그 자체를 믿지 않고 그 구주가 나하고 상관없고 내게 지금 뭐 따뜻한 걸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나는 지금 그 목장 목동이 아니라 오너가 되게 해줄 거야. 주인이 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지금 바로 눈앞에서 그 목자들의 어떠한 유익이 되는 말을 해준 건 아니에요. 저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났다.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얼마만큼 심각하게 갈증이 나고 사모하는 그러한 내용의 얘기였는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을 그런 내용의 얘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사람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추우면은 좀 따뜻하게 원하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밥 먹기 원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똑같은 그 육의 마음을 소욕을 갖고 있었을 텐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 해도 그들이 그것이 그렇게 왜 좋은 건지, 왜 기쁜 건지 알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음성대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강보에 쌓인 마구에 누인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걸 알아보자. 우리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가서 성경을 보면서 상고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바울이 얘기한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집에 가서 상고하면서 그 행위를 성경은 고상한 거, 좋은 거, 착한 거,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목자들이 하늘에서 들린 그 음성을, 아, 하늘에서 천사가 들렸으니까 그렇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늘에 천사 나타난 것보다 적은 사건 아니에요. 더 굉장한 사건이죠. 왜? 하늘에서 천사는 나타날 수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훨씬 더 기가 막힌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기 모습이든지 또 영으로 우리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든지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의 예배 대상자입니다. 경배 대상자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미국 교회에 그 예배 리포트를 해야 돼서 한번 간 일이 있어요. 큰 교회였는데 그리고 크리스마스 또그 사람으로 만든 추리 그 만들어 가지고 성가대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보고 하여튼 리포트를 해야 됐는데 그 예수님을 거기서 만들어서 완전히 무대에서 뮤지컬처럼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나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멋있는 무대요. 잘 꾸며진 잘하는 거예요. 보통 애들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보다가 그렇게 완전히 정말 그큰 무대에서 뮤지컬처럼 하는 거를 보니까 참 뭔가 아 잘한다 싶지만 그러나 그때의 내가 느낀 그 굉장히 충격 같은 인상은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 예쁘다 예쁘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눈에 보이든지 아니 보이든지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엎드려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 영접했으니까 그분은 항상 주인님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분 보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왜안 하냐 뭐안 하냐 그것만 하면 우리가 주인이고 지금 그분을 종처럼 부리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재작년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도 아기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셔서 안 보여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지.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아버지들이 다 돌아가. 아, 우리 정자면은 아버지 계시구나. 하여튼 아버지가 안 계셔도 그분은 아버지지. 우리에게 아기로 얼려지는 대상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베이비 지저스로 해가지고 그냥 아기를 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에게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고 그분은 항상 주님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경배 대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던 그 사람들은 동방 박사는 이방인인데도 그분에게 가서 경배했어요. 목자들도 가서 경배했어요. 근데 지금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않는 크리스마스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라도 셀레브레이션은 하는데 생일 축하는 하는데 지금 생일을 맞으신 장본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셀레브레이션 하는 그 축하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주인님의 그 생신상을 커다랗게 차리고 뭐를 한다 그래도 역시 그분은 주인님이죠. 우리가 어떤 거를 해드려도. 세상 문화가, 세상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에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천사들이 말하는 그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지금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여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나아가는 건 오직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자여, 그분을 높이는 자여, 그분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고, 그렇게 알리지도 않는다면, 정말 크리스마스는 점점 더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고, 캐롤이 주인공이 되고, 선물이 주인공이 되고, 구제가 주인공이 되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 전등 장식이 카드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냐? 뭐,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 우리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우리 성찬을 기억해서 행하라고 하신 그게 있고, 우리 세례가 있고, 많은 절개,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왜 있는지, 그것을 함으로는 의미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음에 서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서 아기를 낳을 그런 거 아니래요.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1년 중에 어느 날이라도 그 날을 감추셨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한 날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할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약속대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시는 모든 그 삶의 그 여정을 오직 그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다. 마리아의 그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에도 성령으로 사셔서 죄가 없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성령으로 살면 죄짓지 않고 산다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서 치유하시려고 오셨고 또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러 오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로 인해서 막혀진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또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살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친히 임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성령을 좇아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직접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우리에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사람이니까. 흉내만 냈지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말씀이 친히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만 할수 있었어요. 우리 사람끼리 보면은 그게 아주 비슷한 것 같고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엔 그게 다 가짠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임하셔서 그분의 하게 하시는 것을 하니까 우리는 내가 자랑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친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그분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양각색의 얼굴을 하고 배치를 하고 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지금 높이는 그분은 한 분인 거예요. 왜 우리는 같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는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죄 짓지 않고 살수 있도록 완전히 죄에서 건지셔서 정말 죽음에서 생명 가운데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서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수 있게 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우리가 만약 지금 요셉이나 지금 뭐 동방박사나 마리아나 시몬이라도 안나래도 누구래도 성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 어?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다른 의견, 다른 반응 보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 우리에게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내게 그런 일이 있다가는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지.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무슨 돈을 내야 된다든지, 뭐를 희생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려는 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뭐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하나도 아니었고, 그런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결국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것까지 지금 해온 겁니다. 그들의 순종함이 있어서 거기까지 온 거고, 또그 안에도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 임하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사는 거기까지 지금 이어진 거예요. 이게 괜히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크리스마스가 아닌 예수님을 빼놓은 셀레브레이션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주시고자 하는데, 모두가 입 다물고 있고, 다른 소리 하고 있고, 다른 노래 하고 있고, 다른 일 하고 있고, 그러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박수치고, 우리끼리 스스로 속고 자위하고 있다면, 우린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을 쫓아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 생각할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람들, 시므온과 그리고 또 안나나 그리고 목자들이나 또 동방박사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나 어떤 율법학자들을 택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 믿고 있다, 잘 하고 있다, 나는 뭘 많은 걸 안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지혜자라고 갖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왕을 설득시키면 훨씬 더 빨리 잘될것 같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뭔가 매스컴 그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확 퍼질 것 같고, 뭔가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별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했으면, 동방박사는 동방박사들대로, 그리고 또 목자들은 목자들대로 뭔가 얘기를 했을 만도 한데, 소문이 났을 만도 한데, 별로 그러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얘기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만 또 그런 기사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이 다 아이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이집트로 피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란 것도 나사렛에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에서 훨씬 떨어진 갈릴리에서 사십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훨씬 더 교육적인 거, 문화적인 거, 많은 거를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굉장한 그 뭔가 지식인이 되고 뭔가 갖춘 그런 사람이 될것 같은데, 완전히 촌에서 목수 아들로 자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서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거기서 순전하게 제한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께서 정말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고 성장시키신 그 모든 과정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않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셨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헤롯이 시기함으로 그 정말 3살 이하 어린애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함을 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도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님이 하나의 인기 있는, 자기들보다 뭔가 더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고 악망받는 것 같은 그것에 그들이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시기를 느낀 거거든요. 우리 사도들이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은 대개 유대인들에게서 받습니다. 이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서 그 핍박을 받는데,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이방 전도를 할 때도 이방인들 자신보다는 유대인들이 하고,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이방인들이 거기에 같이 합세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그 예수님 전하는 거를 싫어하는가? 그거는 그들의 죄를 들춰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위선적인 거, 그들이 악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빈부의 차도 없으시고, 우리 동방박사는 분명히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천문학자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점성술을 하는 점치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 심상치 않은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움직임을 따라서 그 유대의 왕이 태어나는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거를 그들도 소문으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믿고 있고 그들도 알고 있는 거를 지금 정작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그러한 사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들은 그냥 자기 앞에 있는 상황 속에, 삶 속에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라고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 우리들은 어떠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돈이 없다고 안 만나 주셔요. 우리가 뭐 얼굴이 잘 예쁘게 안 생겼다고 안 만나 주셔요. 우리의 상황이 뭐가 하나님 앞에 기대될 만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안 만나 주셔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수고하고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그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먹이고 마시울 테니. 돈 없이 와서 서서 먹으라 그러세요. 왜?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니까요. 우리가 돈안 내고 하나님이 직접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 갖고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게 어느 숫자로도, 어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게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을 수밖에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돈안 냈다고, 내가 뭐를 치르지 않았다고 마치 그냥 공짜처럼, 값이 없대니까 아주 가치도 없는 것처럼, 드물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내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그리고 그분하고 함께하는 지금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며,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며, 마구유보다도 더한 그러한 냄새 나는 곳에, 그러한 정말 하찮은 곳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지, 내 안에 계셔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정말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종종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지 말으라.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내게 영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으라. 아니요. 우리가 그분이 필요한 거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전혀 제한받지 않으시고,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거스리고, 우리가 그분을 배척하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 만월이 여기고 뒤돌아버리면 우리가 그분을 볼수 없고, 우리가 그분의 하심을 깨달을 수 없고, 그건 우리 손해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신 생각은 평강이요, 축복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정말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다 제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죄 짓지 않게 살도록,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죄 짓는 것밖에 볼 수가 없지만, 우리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하시나니, 기쁘신 뜻을 두고 하게 하시나니, 그분이 시작한 착하신 일과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내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봐야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모신 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맞는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그건 한 날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로부터 비롯해서 시작된 지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셨다.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이 되셨다. 참 생명이 되셨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은혜요, 매일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고 매일 만지고 맛보고 그리고 넘치게 나누어야 되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는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마리아가 지금 카톨릭에서는 정말 그 예수님과 묻고 중보하는 그 중간 역할하는 그러한 대상으로도 되고 또 신처럼도 우상처럼도 그렇게 높여져 있지만 그래서 우린 또 마리아를 싫어하고 그래서 마리아를 없애고 여기면 안 돼요. 마리아는 우리의 경배 대상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입니다. 우리가 그 마리아의 그 고백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겪으며 교회에서 끝까지 또그 요한의 어머니로서 사실 그 동안에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보이셨을 그러한 믿음의 삶은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거 많이 있고 또 도전받을 많은 비춤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톨릭이 마리아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마 예수님이 장성하기 전에 아마 죽었나 보다. 그래도 그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로서 쭉 살았다는 거는 마리아의 딸로서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서 쭉그 가업을 할 만큼은 요셉이 영향력을 준 거잖아요. 그래도 그 요셉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마리아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마리아를 쭉 지켜줬잖아요. 보호해줬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별로 아무 큰 무슨 사역, 눈에 띄는 사역을 못하고, 뭔가 빛나는 스타처럼 세상에 그 영향력을 바라는 어떠한 위치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지금 펼치는 삶이라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냥 천사가 이집트로 가라 그래서 갔던 그 요셉. 물론 요셉이 그 아이들이 다, 3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거 미리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라 했더니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살아남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은혜 안에 있는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자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비춰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위에 올려놓으십니다. 왜? 방을 다 비추고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치게 하고자. 우리들은 지금 세상의 빛이 됐기 전에 우리 곳곳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음성 속에 순종하며 삶으로써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그분이 빛으로서 옆에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시도록, 정말 그러한 나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시옵소서 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헌신과 그리고 기대가 필요해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등잔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릇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불이 켜지면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지, 우리의 순종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화답은 어떠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경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오신 것을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좋아하며, 그게 셀레브레이션이죠. 그냥 인간적인 사람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생일인데 주인공은 빼놓은 그러한 생일 잔치가 본 생일 당사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의 크리스마스의 모든 그 셀레브레이션이 예수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것이라면 말이 크리스마스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크리스마스 의미를 이 세상에서 누가 세상에 알리겠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해요?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의미 가르쳐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임한다.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서 절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 안에 정말 주님 계신지 아닌지. 그리고 그 주님을 경배한다는 거는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요.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리아가 얘기했듯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하며 헌신하며 그것을 재확인하는, 그리고 새롭게 하는 우리의 치우침과 우리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음미하고 점검하고 바로 해야 되는 그러한 오늘 하루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그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요, 그리고 축복된 그러한 날,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그러한 하루인 것으로 고백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생각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힘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허시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갖고 살도록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복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